말씀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과의 첫 번째 공과 디모데 전서 3장 9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9절. 이 구절은 집사의 자격에 관한 내용이죠. 이 구절은 감독의 자격에 대한 구절 뒤에 나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실상 이것은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이 장로와 집사들에 대한 자격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9절,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형제님들이요. 요구되는 특징이 있는데, 또 입증된 집사들, 교회 안에서, 지방 교회 안에서 섬기는 형제들의 자격입니다. 그는 반드시 간직한 사람, 이 간직하는 것은 다만 그저 평범한 표현이 아니죠. 그저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꽉 붙드는 것이죠. 뭔가를 손에 가지고 있을 때 아주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이죠. 이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나옵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우리는 이 용어를 오늘 사용할 텐데, 이 공과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것은 이상이라는 문제, 주님의 회복의 이상을 다룰 때 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이상을 간직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의 현재의 용법에 따라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비밀은 여기서의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것들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구성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 사실상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이상 그 자체입니다. 집사들로서, 특별히 감독자들로서, 인도하는 형제들로서 가져야 할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강하게 간직하지 못한다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것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다면, 이것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것에 의해서 통치받거나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입니다. 봉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가? 순수한 양심으로, 즉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데 혼잡한 것이 없는 것, 혼합된 것이 없고 순수한 방식으로 순수하게 된 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 뜻은 어떤 다른 의도가 없고 다른 계획이 없고 그 어떤 종류의 스스로 술수를 만들어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순수한 양심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이여,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역사, 지난 90여 년 동안의 주님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이상이죠? 여러분 여기 이런 노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형제님들 또한 자매님들이 이렇게 행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보았던 것에 따라서 했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오늘날 이제 그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은 9.0 시대라고 했죠. 2.0 시대가 있었는데, 혹은 4.0 시대가 있었는데, 그앞 주님의 회복에 중국에 있었을 때의 그 초기의 시대에, 또 대만에 있었을 때의 시기에, 또이 나라와 또 다른 곳에서의 그 초기의 시대에 이런 노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실한 형제들과 자매들이 분명히 이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직했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을 지켰습니다. 오늘날까지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네 형제님과 이 형제님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이 아주 중요했죠. 이 주님의 회복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빗나가는 것도 있고 벗어나는 것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 때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에서. 그런데 보존된 것은 주님의 회복을 지킨 것은 다만 그들만이 아닙니다. 매번 소요가 있거나 빗나가는 것이 있을 때 항상 어떤 이들이 그 이상에 의해 통제받고 보존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앞에 책은 없지만 지난 시간처럼 책은 없지만 다 형제님이 나중에 도와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다. 짧은 특별 집회가 있었는데 이 형제님이 언제 주셨죠?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대화들은 특별히 주실 때 인도하는 형제들과 장로들과 동역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나라를 방문하는 분들, 여름겨울 훈련 집회나 뭐 장로 훈련 이럴 때 참석하는 형제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그런 청중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대화를 했죠. 짧은 대화를 했는데 이것이 인수가 늘어나서 특별 집회 형식이 되었고 이것을 녹음해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제가 가서 이것을 봐야 될 텐데 한 세 번인가 이 정도 이상 있었습니다. 형제님들 이런 대화를 대만의 형제들에게 주었고 홍콩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말했는데 9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런 교통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역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또한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안에 이 형제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통제하는 이상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이죠. 통제하는 이상. 그래서 이 공과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통제하는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책들을 찾아낼 것이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제님들. 그 인터넷에 시간 보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곤해지면 오염되죠. 그렇죠? 메시지를 읽는데 시간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책들이 또 사역의 책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낭비합니다. 비생산적인 일에 정말 오염시키는 것에 낭비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구속합시다. 책을 읽읍시다. 그 샴페인, 그 하나님의 시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 시대를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책을 넘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죠.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사역의 책들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책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책을 넘기는 사람들. 그럴 때 시대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다른 것들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책을 보십시오. 책을 넘기고 책장을 넘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편안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공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과입니다. 이 훈련에서 중심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훈련에서 중심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장로가 반드시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장로들은 주님의 회복에 대한 신선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분명할 뿐만 아니라 신선한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이상이 있겠지만 조금 무뎌졌을 수 있고 낡아질 수 있습니다. 불투명해질 수 있거나 혹은 일종의 낡은 것, 늙은 오래된 것이 될수 있죠. 여러분은 그이 소프트웨어 버전을 좀 최신의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9.0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죠. 어떤 나이든 형제들은 아주 사랑스러운 형제들인데 죄송합니다. 그분들 좀 낡아 있습니다. 샴페인에서 제가 이 젊은이들과 함께 있었는데 스냅챗이라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냅챗이라는 것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제가 지금 스냅챗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이 2000년대 이메일도 모르는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이메일이 뭔지도 모르죠. 요즘은 스냅챗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이제 잠시 보였다가 또 사라지죠. 사진이 있다가 어쨌든 뭐 제가 신선한 이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메일 사용합니까? 아니면 스냅챗이라는 이런 새로운 것을 사용합니까? 주님의 회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늙어질 수 있습니다. 낡아질 수 있죠. 회복은 그저 오염, 낡아 있고 정체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90년대 초반에 이영재님께서 최신의 내용을, 이 이상의 최선의 내용을, 최신의 내용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A번. 장로들은 주님의 회복에 대한 그들의 이상을 새롭게 해야 하고, 그들의 이상이 신선해지고, 분명해지게 해야 합니다. 뭐, 나가도 뭐 우리는 주의 회복을 위한다, 이런 찬송을 하고, 주의 회복을 위해야 한다, 이런 찬송만이 아니라, 이상은 너무나 분명하네, 영을 훈련하네, 이것도 낡은 겁니다. 옛 시대에 있었던 옛날 노래입니다. 이런 것으로 신선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분발되긴 하겠죠. 조금 더 피가 끓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상이 없죠. 이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최신의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이상, 주님의 회복에 그런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이상이 신선해지고 분명해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차 우리의 이상을 잃어버리고 틀에 박힌 방식으로 지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여전히 최신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이 개요조차도 최신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겁니까? 지나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고 도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틀에 박히게 된 것은 그 인도하는 형제들이 틀에 박힌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상이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님의 움직임에 최전선에 있지 않고 그들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이러한 신선케 함이 필요합니다. 1번, 주님의 회복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비밀,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 있죠. 이러한 디도서에서 나오는 구절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 경건에 관한 진리의 온전한 지식,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이런 용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디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고, 반대하는 이들을 책망하십시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1장 9절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 건강한 가르침으로 권유할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항목들의 세부 내용들을 되새겨 본다면 주님의 회복에 대한 우리의 이상은 새로워질 것이다. 3번, 장로들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깨닫기 위해 주님의 회복에 이상에 관해 서로 교통하고 기도 안에서 주님을 접촉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서로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저 항상 말할 때 그런 외적인 것, 교회 생활의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 물론 괜찮겠죠.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본질적인 것을 놓칩니다. 주님의 회복 이상에 관해 서로 교통하고 기도 안에서 주님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이상을 신선한 방식으로 볼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몇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말할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저 중국에서 온 형제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중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여러분의 이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번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겁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많은 길이 있겠죠. 어린아이는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 나이든 사람은 똑같은 질문에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의 체험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 다르겠죠. 형제님들이여, 오늘날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이상을 신선한 방식으로 볼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이 형제님의 표현입니다. 중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회복을 본다면,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교회 생활을 본다면,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을 본다면, 그죠? 조금 더 영적인 일을 하는 겁니까? 기독교에서보다 조금 더 영적인 일, 혹은 또 다른 조금 더 진리에 있어서 발전한 그런 움직임입니까? 그저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천당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도와서 그저 좋은 생활을 살게 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겁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이것은 정말 이것은 그5.0 시기 이전인 것, 마이너스 5.0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는 지금 주님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이해는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표준에 이르지 못하죠. 여러분이 말할 때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동의합니다. 회복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제가 완전히 동의합니다. 저는 이것에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북가주에서 이것을 하실 많은 일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이해하는 관점, 복음 전파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까? 어떠한 종류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 위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제가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얕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주님의 회복을 이해한다면, 그러한 수준까지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이상이 이렇게 하늘처럼 높고, 이런 정도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합니다. 형제님들이여, 이 회복은 참으로 여러분의 이유가 될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되고, 열정이 되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헌신이 될 겁니다.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오늘날 장로 직분에서 어떤 형제들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많은 일들 중에 그저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래, 좋은 투자이지. 나도 그런 걸 해야지. 나 기본적인 것을 좀 다뤄야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이상이 낮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그 존재 이유가 아니죠. 회복은 여러분의 총력을 기울일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 이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회사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시작하죠. 그렇죠? 조그만 애플리케이션, 이런 앱을 만들어서 그들은 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열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그 이상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그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어떤 형제들이 교회를 돌보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돌봅니다. 그저 그냥 편하게 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존재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존재 안에서의 그런, 물론 투자는 하는 거겠죠. 그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수년 전에 했던 그런 것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불타는데, 그 주님의 회복이 그저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피를 흘리고 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쏟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 좋다. 난 아직도 여기 있다.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교회들을 이렇게 돌봅니다. 그래 좋다. 아직은 죽지 않았다. 아직 우리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직도 뭔가 아침봉도 좀 하고 있다. 그룹집회도 조금 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좀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담,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B번 이제 이 이상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이 이상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에게 주님의 회복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형제님이 많은 각도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회복은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회복은 교회를, 즉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인 또 증거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또 다른 항목은 모든 성도들의 기능 발휘, 제사장 체계의 기능 발휘를 통하여 몸을 건축하는 것, 물론 이것도 맞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회복의 내용의 첫 번째 방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시작하여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시작부터입니다. 끝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주님의 회복의 이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 목적은 우리를 붙들었던 것이죠. 우리를 붙잡고 체포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에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을 보겠습니다. B번. 하나님께서 3일이신 이유와 그분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 형제님들, 삼일성입니다. 이 바깥에서부터의 공격이 있었죠. 우리에게 그 70년대 후반부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삼일성의 문제를 형제님의 사역안에서 이렇게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형제님의 사역의 말씀을 보면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전 싸움을 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싸움을 통해서 이상과 계시, 즉 신성한 삼일성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대한 이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열렸습니다. 마치 급류처럼 빛이 급류처럼 쏟아져 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거룩한 삼일성이 하나님의 경륜과 완전히 관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경륜은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삼일이십니다.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이죠. 삼일 하나님은 그저 삼일이기 위해서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런 삼일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일이신 것은 이러한 신성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습니까? 형제님들 여러분 보았습니까? 거룩한 삼일성은 다만 어떤 뭐 그 마지막으로 축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의 가르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삼일성을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본다면 와 그분이 삼일이신 것은 아버지 아들 영이신 것은 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 영 이 관계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그 영이 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이시고 아들은 영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영을 보내십니다.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아들은 과정이시고 영은 흐름이십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시는 분이고 아들은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 영은 집행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하게 말하면 단순한 말이지만 그 계시에 있어서 깊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일성이라고요? 왜 내가 삼일성을 알아야 합니까? 장로가 되려면 왜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은 중점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회복의 이상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이 지점까지 이르렀는데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때에 이렇게, 우리의 때에도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운으로 이런 내용을 들을 집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하지 않았죠.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것들을 알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알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저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외적인 방식으로 말했죠. 얕은 방식으로 말하고, 이것이 교회를 돌보는 길이라고 그저 생각하는 겁니다. C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신 이유, 곧 육체 되신 이유. 여러분 육체 되심을 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상에 통제받지 않는 겁니다. 육체 되심이 우리를 통제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육체 되심의 내재적인 의미에 대한 참된 이해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육체 되심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D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람으로 사신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 생활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인생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회복의 내용이요, 일부입니다. 주님의 인간 생활입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많은 메시지가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은 물론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합니까? 거기서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한번 그 항목들을 말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죄들, 사탄, 모든 악한 영들, 권세들, 세상, 육체, 옛사람, 나, 모든 규례들, 율법에 남겨진 모든 율례들, 규례들, 예창조 전체, 이러한 것들은 여름진리 학교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만이 아닙니다. 제 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중학생이 답하는 방식이 있겠죠? 여러분은 그저 중학생처럼 대답할 겁니까? 그런데 장로라고요? 형제님들, 뭔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부활은 어떻습니까? 와,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청난 주제입니다. 거대한 주제이죠. 인도하는 형제가 되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때에 가르칠 수 있죠. 이것은 주님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내재적인 의미를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승천은 무엇입니까? 승천.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와 성취와 또한 우리에 대한 적용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체험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봤습니까? 얼마만큼 해봤습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이러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을 통제할 이상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통제하지 않죠. F번,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내려오심. 이것은 아주 큰 내용이죠. 정말 이것이 그것입니다.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오심. 저는 정말 이것을 연구하고 생각했는데, 출애굽기 훈련 이후부터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메시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날에 승천하셨는데, 그 안식일 이후 첫날에 그분 자신을 첫 열매로서 아버지의 누림을 위해서 받들이신 후에, 이것은 은밀한 승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오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거룩한 호흡으로서 제자들 안에 불어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초실절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본질적인 영으로서 누린 것입니다. 그날 밤에 누렸죠. 그런데 50일 후에, 제 말이 맞죠? 오순절날에 그 영께서 경륜적으로 쏟아부어졌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첫 열매만이 아니라 이제는 수확입니다. 추수입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밀한 승천 이후에만이 아니라 10일 후에는 하늘로 공개적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두 가지 절기에 의해서, 이그 영의 두 번의 오심에 의해서 하나는 실제 영의 오심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위에서 오는 능력으로 오시는 그 영에 대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두 번의 그 영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에서 말하죠. 우리는 한 몸 안에, 영 안에서 침례를 받아서, 우리는 한영 안에서 침례를 받아 한몸 안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이 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은 영에 관한 것이고, 참으로 이 삼신론에 대해서 말할 때 아버지, 아들과 영이 세 하나님들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양태론은 또 다른 극단이죠. 우리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양태론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욕을 먹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균형 잡힌 것입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이 영이 되신,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적인 영이 되셨고, 일곱 배로 강화된 일곱 영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경륜 아래서 핵심적입니다. 몸을 얻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형제님들, 여러분 이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압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아예 없습니까? G번. 자, 봅시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 즉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회중, 그리스도의 몸, 세 사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신부, 전토한 등잔대, 예수님의 증거 등등입니다. 이것은 다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각 방면을 다 아십니까? 이각 방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을 통제합니까? 여러분의 봉사에서 얼마나 통제합니까? 교회의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방면. 제가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도록, 이 기본적인 진리를 알도록 성도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내용 안에 있죠. 여러분 어떤 성도들에게 말하면, 교회 지방의 터가 뭔지 물어보면, 아니, 교회 터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한 3년 동안 있었는데도 모른다면, 5년이 지나도 한 번도 가르침을 못 받는다면, 그런데 초기에는 이 지방의 터가 우리의 생명 맥박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이터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터란 말입니까? 아, 난 여기 있기 원하는데요, 좋은데요, 무슨 교회 터란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형제님들이여, 이것은 인도적 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집회가 여러분의 지방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새 초신자 공과 한 6개월 정도 이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몇주 동안 다만 터를 알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의 터라는, 참된 하나의 입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았습니까? 이 지방교회 실행 이런 책들이 있는데 짧은 소개입니다. 간략한 소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추천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에 대한 간략한 제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1993년에 43명의 연사들이었나요? 남가주에서 이영재님과 함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기능과 봉사. 이것은 교회들 안에 있는 실질적인 기능과 봉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합당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읽어보았습니까? 사역의 재고 메시지입니다. 그때 니 형제님은 깊은 부담이 있었는데 아주 교회 생활의 기능과 봉사에 관한 면에서 부담은 바로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기능의 회복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부담은 그 부흥회 때에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홍콩에서 그랬습니다. 그때가 1950년대입니다. 형제님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는 나오지 못했죠. 그러한 말씀은 이 형제님이 다시 들어와서 교통했습니다. 홍콩에서의 교회들 가운데 안배를 통해서 다시 말했습니다. 지역들을 안배하는 것도 그 지역을 중국어로 말할 때 가정이라고 말했죠. 가정구역인데 이것은 하나의 집회소 혹은 그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홍콩 교회가 2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의 후기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혜를 받았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모든 성도들의 기능 발휘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왜 그런 게 뭐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본다면, 이 형제님과 니 형제님처럼 이것을 본다면, 이것이 그저 흘러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름 발휘하는 건, 와, 오늘 주일인데, 나 열심히 일했는데, 일주일에 80시간 일했는데, 주일, 일요일날은 그저 와서 좀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다가, 오늘 자신이 할 일을 해야 할그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을 듣는 그때인데,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런 일했던 거 11조로 조금 드리고, 그리고 좀 편안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것이 공평한데,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한다면,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청중의 숫자를 채워주기 위해 왔는데, 이것은 놀라운 교회다. 나 이런 교회가 좋다. 근데 여기 와서 모두가 기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침 부흥도 해야 되고, 와, 신원도 준비해야 되고, 아이고, 뭘 말도 해야 되고, 2분 동안 신원해야 되고. 아니,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난 이런 교회 좋지 않습니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고 제 생명을 누리겠습니다. 당신같이 열광적인 사람들만이 이 지체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군요. 형제님들, 여러분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이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이와 똑같이 될 겁니다. 기독교와 점점 더 가까워질 겁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어떤 곳에서는 그들이 다시 한 사람이 말하는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그저 쉬운 길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길입니다. 어떤 것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되돌아가는 겁니다. 전 정말 주님의 회복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아주 강하게 염려가 됩니다. 이 이상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천히 흘러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의 그 나쁜 부분이 아니라 그저 좋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코 주님의 회복도 아닙니다. 제2번, 교회의 하나, 본성, 위치, 생명, 실제, 본질 및 교회의 유일한 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시험으로 지금 말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해보십시오. 자, 9.0 버전으로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부활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네, 훈련을 통과했군요. 그 영이라고요. 부활의 실제는 혹은 부활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영 자체입니다.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의 영이 아닙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영이 아니라 이 영은 바로 신약에 있는 그 영입니다. 그 영이 없다면 부활이 없죠. 부활은 결국 영입니다. 저의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무엇이 다 관계가 있겠죠?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삶의 단체적인 생활이라고요? 좋은 대답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섞여진 생활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제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를 요구하고 영을 요구합니다. 이 생명을 살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사람들이 함께 섞여지는 겁니다. 조화되고 건축되고 틀 주어지고 어떻게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단체적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다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단체적인 생활이 이 하나님 사람들이 섞여적인 방식으로 생활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자, 이것이 9.0 버전으로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그 버전이 2.0이거나 3.0이라면 이것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산다면 나쁘지는 않겠죠. 이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죠. 이영재님 자신도 우리의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죠. 아, 이영재님 한번 말하기를 내가 소 앞에서 피아노 치는 것 같다라고 말했죠. 듣기는 하는데 꼬리를 잠깐 흔들었다가 아, 제가 멈춰야 되겠군요.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님들. 뜻대로 제가 말할 때 너무 좀 공격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꼭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 두 번째 방면은 거듭남으로 시작하여 영광스럽게 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삶, 곧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체험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상을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거듭남, 과거를 청산함, 헌신, 영과 혼을 분별함, 기름바름, 생명의 법, 생명의 느낌, 생명의 교통,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됨, 변화, 같은 형상이 됨, 영광스럽게 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 포함됩니다. 특별히 유기적인 방면에 포함되죠. 장로들은 반드시 이 항목들에 익숙해지고 그것들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장로들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그 믿음의 내용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 내용들, 그리고 그것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 하나하나가 비밀이고 이 항목들을 다 합친 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인 셈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장로들은 반드시 이러한 항목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로들은 이상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의 항목들을 알아야 하고 믿음의 항목들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장로들의 참된 기능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무경할 수 있습니다. C번이죠. 장로들은 말씀 안에서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고 조금 더 주의 깊게 또 깊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들을 위해서입니다. 장로들은 주님의 회복의 이상에 지배받아야 합니다. 함께 A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회복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상을 보지 못한 것이다. 1번 주님의 회복은 절대적으로 다르다.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것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회복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집회와 성도들이 좋다고 느낄 때에는 지방교회들 안에 머물겠지만 어떤 고난이 임하면 즉시 떠날지도 모른다. 분명한 이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1번 믿음의 비밀인 우리의 이상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포함한다. 이 이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해야 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 장로들은 믿음의 비밀을 이루는 모든 내용을 알아야 하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가르칠 줄을 알아야 하며 반대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르칠 줄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3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이상에 대한 철저한 복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믿음의 비밀에 관하여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사역의 책들에서 도움을 얻어야 한다. 이제 멈출 시간이 되었습니다.